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8월 27일 목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상륙한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북한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태풍이 가장 먼저 상륙한 황해남도 옹진군에서는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고 도로가 유실되거나 건물 유리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 농경지도 침수됐다고 하던데요. 사리원시에서는 백화점 외벽이 뜯겨나갈 정도의 강풍이 불었고 남포시도 도로 곳곳이 끊어졌다고 하던데 우리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들 중 태풍 피해 당하신 분은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남한 역시 태풍 피해가 속출을 했어요. 어젯밤에 새벽에 엄청난 바람이 불더라고요. 아, 제발 비껴가길 바랐지만 장마 피해가 이렇게 크고 길었으면 태풍이라도 없이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속상합니다. 자, 남북 간 모두에서 얼른 태풍이 물러가고 복구 작업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소통하는 뉴스통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오늘도 지금 북한은 코너로 함께합니다. 현재 북한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고요.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더 밀도 있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 오늘은 김민수 국장과 함께합니다.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과 금값 환율 정보도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26일 빅을 보이지라고 명명한 북한 해킹팀이 현금 자동 이출금기를 활용한 금융 해킹을 재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관지설안보국과 재무부, 연방수사국, 사이버사령부 등 4개 기관은 이날 북한 정부의 사이버 행위자에 의한 ATM 인출책동에 관한 기술 경보를 합동으로 발령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빅을 보이지가 지금까지 약 20억 달러를 훔치려고 시도했다는 게 일반적 추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빠른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을 만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법적 완결에 대한 통일부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속도가 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수석 부의장은 통일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면 북쪽도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을 진정성 인정의 출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던 기자가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즉시 코로나19 대응 TF회의를 연 뒤 본관과 위원회 간 소통관을 27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했던 국회 출입 기자가 코로나19 검진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자가 취재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일제히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이례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늘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27일 15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하고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 CNBC에 따르면 모더나는 실험 대상자에게 백신 후보 물질을 28일 간격으로 100마이크로그램씩 두 차례 투여한 결과 대상자 모두에게서 비루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와 인간 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세포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한층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이날 오전 두 발의 중거리 미사일을 남중국해를 향해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날 미국 유이 정찰기가 중국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것에 대한 경고 조치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미국은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위한 전초기지 건설에 참여한 중국 기업 24곳과 관련 사업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양정화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 당국이 최근 전국의 교육 단위에 9월 1일 개학 방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지만 수업 진도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철저한 방역 지침 하에 개학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네.
데일리인키 보도에 따르면 내각 교육성은 중앙대학들의 조기 개학에 이어서 나머지 전국 각 지방대학과 고급중학교, 초급중학교, 소학교, 유치원의 2학기 개학을 9월 1일 진행한다는 지시문을 지난 21일 하달했습니다.
네, 한국에선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여파가 크다 보니까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북한은 당초 예정대로 개학을 한다는 거군요.
네, 북한에서는 2학기 개학이 통상 매년 9월 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개학 일정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었죠. 그렇지만 북한 당국은 앞서 밀린 1학기 진도까지 메우려면 방학을 더는 연장할 수 없다고 보고 애초 계획대로 9월 1일에 개학하도록 결정했다는 겁니다.
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사회주의 교육 태제에 따른 법적 수업 일수와 시간을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속성 강의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중앙당의 조사가 됐다면서
네.
이 때문에 도시군 교육부가 각 학교 교무부와 짜고 들어 1학기에 밀린 진도가 없도록 개학 후에 속성 수업을 진행하도록 보장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1학기 때 채우지 못한 진도를 채우기 위해서 속성 수업까지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건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대학의 경우에는 통상 오전에 강의가 끝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 강의를 오후까지 연장을 해서 1학기에 다하지 못한 진도를 속성으로 보충 할 예정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외부에서 하는 실습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기본 과목 진도를 나가는 데 중점을 주도록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개학을 한다고 해도 불안한 마음이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당국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9월 1일 개학 지시와 함께 대학과 학교, 유치원들이 초특급 방역 규정을 준수하도록 도시군 당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방역지휘부가 책임지고 장학 통제하라는 내용의 방역 관련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현재 이 같은 지침에 따라서 각 소학교, 초고급중학교, 대학교에서는 그동안 자물쇠로 잠겨있던 교실의 봉인을 해제하고 29일까지 대대적인 소독과 대청소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네, 북한 당국도 방역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개학까지 며칠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방역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현지 소식통은 선군절과 청년절이 국가적 휴식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제외하고 네. 29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독과 청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학교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게 날짜별로 나눠서 동원을 하기 위한 조직 사업도 진행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후 30일 하루는 휴식을 하고 31일은 개학에 앞서 예비 등교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예비 등교 때 원인이 무엇이든 37.5도씨 이상의 발열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네. 학급 내 7%가 넘으면 즉각 도시군 방역 당국에 보고를 하고 추후 도 당위원회의 휴교 결정 등에 따르라는 지침도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네, 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조치가 보통 발열 상태 확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도 방침이 좀 나왔나요?
네, 북한 당국은 교육부문과 보건부문 일꾼들이 이번 개학일을 전후로 해서 학생들의 발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런 지시를 네. 내린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에 따라서 지역 병원과 진료소는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학교 정문에서 1차로 열을 재고 네. 담임 교원이나 교무부 교원들이 교내에서 2차로 열을 측정해서 이상 현상이 발견되면 즉시 도시군 당과 방역당국에 보고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네.
다만 현재로서는 밀린 수업 진도를 어떻게든 채워야 한다는 것이 우선 방침이기 때문에 고열 증세를 보인 학생들만을 따로 격리해서 개별적으로 학습하도록 조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열이 나도 일단 공부는 해야 되는.
네, 학구열이 엄청나네요. 네,
그러네요. 네. 자, 어쨌든 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개학 풍경도 많이 바뀌게 됐다고요?
네, 이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예비 등교 때 학교 네. 운동장에서 정교, 모임, 조회 같은 걸 진행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학급별로 간소하게 진행을 하거나 9월 1일 개학 당일에도 전교생이 하는 조회 모임은 하지 않고 조용히 열을 재고 들어가 교실에서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방의 소학교나 초급 중학교는 한 장소에 모여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등교하는 집체 등교 관습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엔 이것을 깨고 지시가 있을 때까지 개별적으로 등교하라 이런 지시도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북한도 나름 당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방역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은 좀 여전할 것 같은데요.
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당국의 개학 지시에 대해서 좀 걱정과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유치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퍼져 있고요.
네.
소학교와 초고급 중학교, 대학교 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도 가능하다면 자녀를 이번 학기에는 휴학을 시키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소식통은 말로는 전염병 확진자가 없다고 하지만 주위에 열병이 만연하니 사람들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면서 다만 학부모들의 경우는 이번에 휴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자식들이 졸업을 한 후에 배치를 받을 때나 간부 사업을 할 때 지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네.
선뜻 휴학을 결정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 쉽지 않은 코로나19 대응 가운데 특히 교육 관련해서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모쪼록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또 잡힐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이 좀 검토하에 이뤄지면서 교육도 잘 이뤄지기를 바라봅니다. 양정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101, 한국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했던 남자 아이돌 그룹이었는데요. 멤버 수가요 11명이나 됐었고 그 인기도 아주 높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18년 12월 31일에 정식 해체했습니다. 자, 그래도 그 멤버들 중에 솔로 가수나 또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인기도 여전합니다. 101이 2017년에 발표한 히트곡 에너제틱 들어보시죠.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국민통일방송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장님, 지난주 이 한국의 국가정보원이요. 김정은 네.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지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내외적으로 북한 내 권력 동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최고위층 내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그 국정원의 발표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좋겠거든요. 그 네.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이었죠.
네, 이제 북한 청취자들께서는 안기부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실 네. 것 같은데 한국의 국가정보원에서 지난 20일에 국회에서 이제 비공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예.
이때 이제 북한 내부 정세와 관련한 보고를 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서
네.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밝혀서 좀 파장이 일었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를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김 부부장이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지만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권한 이양을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뭐 이런 설명도 좀 했는데 우선 김여정 1부부장의 경우는 대남 대미 정책을 포함해서
네.
전반적으로 다른 간부들보다 가장 그 권한 이양 받은 게 많고
예.
경제 분야에서는 그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이번에 이제 신임 내각 총리가 됐죠.
네.
김덕훈 총리가 조금 권한을 위임받았고
예.
그리고 군사 분야에서는 지난해 말에 신설이 됐던 그 당 군정지도부 최부일 부장 그리고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총괄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 등에게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고 국가정보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당시에 김여정 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뭐 사실 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와중에 나오다 보니까 좀 네. 파장이 커졌던 것 같아요.
네, 우선 네. 국가정보원이 그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왜 권한 이양을 했냐
예.
배경을 좀 설명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9년간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9년인가요?
네, 네. 이 통치 스트레스, 그러니까 압박감이 좀 많이 높아져서
네.
그것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고 두 번째는 정책을 실패할 경우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리려는 차원이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9년간 통치를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권한을 이양해도 뭐 괜찮다 이런 네. 자신감의 발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임 통치라는 용어를 놓고
네.
여러 해석이 나왔거든요. 이게 북한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고
네.
국정원에서 만든 용어라고 그 국정원 업무보고에 참가를 했던
네.
여당 야당 그 국회의원이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위임 통치라는 말을
네.
이런 용어를 거의 그러니까요. 들어보기 힘들었잖아요.
좀 네. 뭔가 긴박해 보이고 위기가 그렇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지난 4월에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크게 불거졌잖아요.
네.
별별 이야기가
맞아요.
다 돌았습니다. 그러면 네. 어떤 해석이 나왔냐면 위임 통치를 할 만큼 이제 9년밖에 통치를 안 했고 30대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김 위원장 건강이 좀 나쁜 상태 아닌가? 일단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한국 정부에서는 당시 가짜 뉴스다 이렇게 했고 이번에 국가정보원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위임 통치를 해야 할 만큼 좀 심각한 상황 아니냐?
네, 뭐 일단, 반응은 좋은 네.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나왔고요. 네. 두 번째는 위임 통치라는 말이 적절하냐. 이게 이제 뭐 북한이 1인 중심 통치
네.
체제인데 김 위원장 들어서서 당 회의를 계속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군대 경제 뭐 대남 관계 이런 부분에서 뭐 구체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네.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도의 문제지 뭐 이런 정도의 이임을 권력 이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건 이제 이인영 통일부 네. 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내용인데 좀 이런 식으로 좀 다른 해석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건강 이상설도 나오고 또 1인 중심 통치에서 이제 당 중심으로 좀 변화하는 네. 그 과정에 있는 거다.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어쨌든 종합을 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또 각 분야별로 측근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는 건데요. 어쨌거나 이게 과거 북한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통치 방식 아닌가요?
그런데 이 위임 통치라는 말에 좀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위임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긴다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위임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예. 당 조직이 있고 국가 조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때 이 중앙당의 각 분야 실무를 맡고 있는 뭐 비서들,
네.
뭐 당 부위원장들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수령의 위임을 받아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면 뭐 위임 통치라고 국정원에서 말하는 그 위임 통치의 뭐 정도라고 해석하기 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위임이라는 게 권한을 주고 결정 권까지 행사할 수 네.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재량권이 이런 중요 간부들한테 넘어갔는지
네.
이건 아직 뭐 해석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이 네. 지난 6월에 대남 사업을 주도할 때요. 당과 국가로부터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동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일을 한다.
네.
위임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을 뭐 결정권을 가지고 네. 이 사람이 뭔가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해라. 뭐 네. 이런 정도로 해석이 좀 돼서
네.
과연 과거 북한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통치 방식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네. 결국 뭐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도 하고 결재도 받고 그럴 테니까 뭐 큰 변화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과거가 달라져야 네. 된다고 한다면
네.
그 북한의 경우는 유일적 영도 체계
네.
그러니까 수령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령이 결정해야 집행을 하는 건데
네.
이 구조가 바뀌었다면 이게 변화됐다면 정말 과거와 다른 방식의 어떤 통치 구조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국정원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대지는 못했습니다.
네. 일단 거기에 대한 추이를 좀 보고 조금
네.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앞부분에서 김 위원장이 권력을 분산하는 배경으로 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한 것 그런 분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가정보원이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
분석을 했는데
예.
사실 좀 그건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위임 통치를 하지 않아도
네.
간부들에게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서 처벌하는 일은
네.
계속 있어왔거든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네.
리용호 군 총참모장 숙청됐고요.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도 숙청이 됐습니다. 다 이제 책임을 물어서 숙청을
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후계자 시절이죠. 2009년 11월 말에
네.
북한에서 화폐 교환 정책이 실시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화폐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패로 끝났어요. 2개월 만에 실패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민심이 악화되자 당시 박랑기 당 재정 계획 부장을 구속을 하고 한 2개월 만에 처형을 했습니다.
네. 네.
책임을 물어서 처벌을 민심을 다독인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그 90년대 중반에 대량 아사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네.
이때도 이제 민심이 악화되자 서관이 당시 농업 담당 비서를 1997년에 평양에서 공개 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과연 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네. 자. 김여정 부부장 어쨌든 굉장히 지금 권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후계자는 아니다. 이런 보고도 이뤄졌는데 뭐 결국에는 상당히 실권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김여정의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는 건 지난 6월에 대남 사업을 주도할 때
네.
여실히 드러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서로 이견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국가정보원도 후계자가 아니라고 했고 이거는 데일리 NK 내부 고위 소식통이 증언한 내용과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지난 6월에 데일리 NK 내부 고위 소식통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북한 내에서 지금 선전선동부를 중심으로 김여정이 선전선동부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혁명업적을 쌓기 위해서 김여정이 대남 총책을 맡게 됐다고 전화 왔습니다.
네.
원래 이제 뭐 남자라면 군대에서 가급 후계자들이 군대에서 이렇게 정치를 시작할 수 있지만
예.
김 여정의 아버지 김정일이 이제 후계자 시절에
네.
선전선도부에서 권력을 넓혀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김 여정에게 어떤 권한을
네.
확대를 하고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대남 사업을 맡겼고 강경한 대남 사업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김 여정의 권한, 권위를
네.
확대하기 위한 어떤 혁명 업적을 쌓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게 내부 고위 소식통의 이야기였고요.
예.
당시 그 북한 내부 그 복수의 고위 소식통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다고 이게 김 여정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한
네.
작업은 아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은 이 북한의 유일한 후계자는 현재 12살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아들인데
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문제가 생길 경우 이 어린 후계자가 권력을 잡기 전까지 김 여정 부부장이 전국을 안정시키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뭐 옛날에 그 수렴청정
그렇죠.
비슷한 그런
네.
거 떠오르네요. 자, 관련해서 올해 초에 불거졌던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한국 정부에서는 일단 건강 이상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히 회복한 수준은 아닐 거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네.
그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예.
후계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던 게 2008년에 외부의 건강이상설이
네.
눈에 띄게 보였을 때거든요. 이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 그 후계 체제 속도가 좀 붙었다 이렇게
네.
알려지고 있고요. 북한 내에서 수령의 어떤 유고 상태를 가상하거나
네.
그 이유를 준비한다는 것 이거는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권한을 상당 부분 줄 만큼 여동생에게 줄 만큼 뭔가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건강에 자신 없는 상태가 아닌가. 이것 말고는 좀 김 여정의 급작스러운 권한 확대가 좀
네.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네.
심장 문제로
예, 예.
다 사망을 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건강이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뭐 당뇨도 있다는 이야기도
네.
있고 또 비만, 고혈압, 음주, 흡연 그래서 건강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4월에 이제 뭐 한국 정부는 부인을 했지만
네.
심장 문제로 시술을 받았다 뭐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예.
이때 그 의사 결정의 공백이 생기면서 뭔가 좀 그 내부에서 좀 불안 요소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게 이제 핏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김 여정에게 권한을 확대해서 뭔가
네.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또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게 최측근 가족이잖아요.
네.
뭐 그런 면에서 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하지만 북한 내 최고위층의 권력 변동 문제는 사실 정보를 얻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또 확인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국정원의 이번 보고가 좀 너무 섣부른 보고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일단 위임통치라는 용어 때문에
네.
혼란이 좀 발생을 해서 다수의 이제 북한 전문가들은 위임통치보다는 역할 분담이 적절한 용어가 아닌가
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통일부도 역할 분담이라고 평가를 해서 국가정보원과 좀
네.
온도차를 보였고 또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8월에만 6차례
네.
국직국직한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예.
정무국 회의도 했고요. 정치국 회의도 했고요. 당중앙위원회
네.
전원회의도 해서 현안을 직접 챙겼거든요.
네.
반면 김 여정 부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뭐 이런 걸 보면 좀 국정원의 보고가 좀 너무 섣불렀고
네.
표현 자체가 좀 적절하지
그쵸.
못했다.
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뭐 가만히 있는데 괜히
네.
위임 통치라는 말로 또 혼란을 낳았다. 뭐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수해 피해,
네.
뭐 코로나 이런 뭐 민심 달래기에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정확한 상황 추이는 좀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어봤습니다. 김민수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김광진, 박용준 두 명의 남성이 1994년에 결성한 그룹이 있습니다. 더 클래식이라는 그룹명으로 감성적인 노래들을 발표해서 인기를 모았는데요.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가 특히 큰 인기를 누리면서 오늘날까지도 많이 불려지고 있고요.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더 클래식이 1995년에 발표한 상큼한 히트곡 여우야 함께 들어볼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소식과 함께합니다. 김지영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중국에는 요즘 어떤 소식들이 좀 있나요?
아, 네. 최근 한국을 비롯해서 인도 또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에선 25일까지 열흘째 코로나 바이러스 본토 발병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은 코로나 방역에 자신감을 과시하며 각종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중국 국민들 역시 일상으로의 복귀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요.
네.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던데요. 다만 본토에서 발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 네. 신규 확진자 모두 해외 입국자입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25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명으로
네.
모두 해외에서 왔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중국은 무증상 감염자를 확진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무증상 감염자는 14명 늘었는데 이들 역시 전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네. 뭐 이달 초까지만 해도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계속 나왔었잖아요. 뭐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 뭐 그러면 지금은 상황이 좀 안정된 건가요?
네, 7월 중순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르무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었죠.
네.
하지만 이번 달 16일 이후 신규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진정되면서 지난 23일부터 통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무치에선 방역이 강화되면서 주택가에선 외출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오지 않았던 일부 거주지의 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마스크를 쓴 채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아직도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도 베이징에선 이런 상황에서 국제 영화제가 개최됐다고 들었어요.
네, 24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제10회 베이징 국제영화제가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네.
베이징 국제영화제는 당초 지난 4월 19일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무기한 연기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기 4개월여 만에 영화제를 개최한 건데
네.
중국이 영화제를 통해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영화제면 뭐 이름답게 해외 인사도 좀 초청했을 것 같은데 혹시 참석을 했나요?
아니요. 영화제 측은 오스트리아의 영화감독 예시카 하우스너, 호주의 미국 영화 제작자 시드 가니스 등을 초청했는데요.
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해외 주요 인사들은 영화제에 대부분 불참했습니다.
현지에선 베이징 국제영화제가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나요?
네, 국제영화제 기간에 상영될 영화표는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판매 시작 10분 만에 72%가 팔릴 정도였고요.
네.
전쟁과 평화, 시네마 천국, 아키라, 매트릭스 3부작 등 일부 영화표는 몇 초 만에 매진됐습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에는 한국 영화 살인의 추억 표를 사려고 했는데 네. 1초 만에 매진돼 표를 사지 못했다는 한 직장인의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영화제 개막과 함께 중국에서는 8,500개 이상 되는 영화관이 문을 열었고요. 베이징시 차원에서도 천만 위안어치의 영화 쿠폰을 뿌리는 등 영화 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코로나19의 발원지였죠. 우한에서 각종 축제가 열렸다면서 언론에 보도는 사진을 봤는데 정말 뭐 축제더라고요.
네. 지난 15일 우한의 마야비치 워터파크 물놀이장에선 수상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은 수영복 차림을 하고 몸을 서로 맞댄 채 공연을 즐겼는데요. 네. 저희로서는 지금 상상할 그러니까요.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네. 네, 그런데 이날은 또 세계보건기구가 역대 최다 하루 확진자 29만 4,237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날이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우한에서 이 같은 축제가 열리자 국제사회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참 국제적으로 비판이 일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 언론은 또 거기에 대한 반박 기사를 내기도 했다죠.
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20일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네.
엄격한 방역에 대한 보상이라면서 해외 언론의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대규모 워터파크 파티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우한이 회복해 관광객의 유입을 환영하는 의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동안 코로나19로 억눌려 있던 중국인들의 마음 이해는 가거든요. 근데 아직 백신이 상용화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전 세계가 정말 절실하게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뭐 부럽다 이런 생각보다 사실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거든요.
네네, 그렇죠. 국제사회에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0일 마리아 반 케르코드 세계보건기구 역학조사관이 언론 간담회를 했을 때 우한 물놀이장 수상축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다고 해요.
네.
이에 대해서 마리아 조사관은 젊은 층을 포함해 그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한에서는 또 15일부터 맥주 축제도 열렸습니다. 21일 중국 국제 텔레비전과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요. 이날 우한에선 맥주 축제가 개최돼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축제에선 여러 명이 마스크를 벗은 채 술을 마시거나 부모가 어린 자녀의 마스크를 벗기는 모습도 포착돼 논란이 네. 됐습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이 축제엔 10만 명의 인파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아, 정말 많은 숫자가 다녀갔네요. 사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본토 발병 사례가 나오고 있지 않은 중국 소식을 지금 전해드렸습니다만 홍콩에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재감염 사례가 확인돼서 긴장의 끈을 놓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 역시 그렇게 너무 풀어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전 세계인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해봅니다. 김지영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ABC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죠. 자, 너 하는 게 너희 부모님이랑 똑같다. 아유,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자,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못 속인다. 라고들 많이 하는데요. 북한에서도 그런 표현 쓰시나요? 자, 이 표현은 영어로는요. It runs in my family 입니다. 자, run 하면 달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요. 운영하다의 의미도 있거든요. Family, family는 가족이죠.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선 run이 운영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지역하면 우리 가족 안에서 운영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못 속인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고요. It runs in my family. 필요할 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8월 28일 금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평안도와 함남, 황해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북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17도, 해산 19도, 강계청진 22도, 함흥 원산 23도, 신의주 개성 사리원 24도, 평양 해주 2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6도, 신의주 해주 원산 28도, 평양 개성 청진 29도, 강계 사리원 함흥 해산 30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1.5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2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09% 상승한 43.3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은 3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5% 상승한 1952.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87.93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올 여름은 정말이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 피해에 더해서 극심한 피피해, 태풍 같은 것들까지 겹쳐서 정말 극도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창궐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미국에 또 초강력 허리케인 로라가 접근한다고 해서 미국이 아주 초긴장 상태라고 하네요. 제발 코로나19 사태 하나만 수습하고 해결하기에도 버거운 우리 인류에게 기후까지 테러를 가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게 되네요. 우리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겠고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리는 시간이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가수 중에 이선희 씨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84년에 한국의 강변 가요제를 통해 데뷔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최고의 여가수가 된 분인데요. 뭐 지금까지도 녹슬지 않는 가창력 그리고 동안의 외모를 유지하고 있고요. 가요계 영향력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좋은 노래들을 발표하고 있고요. 이선희 씨의 수많은 명곡들 중에서 현재 가장 인기가 많다는 노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정말 정말 명곡이 많은 가수인데 이 노래도 진짜 명곡입니다. 촉촉한 감동을 선사하는 노래로 오늘 하루 더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우린 내일 또 만나요.